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이들 세 명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15장 기록을 하고 있고 이삭에 대해서는 3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무려 24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보면 제일 많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인물이 야곱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의 삶이 우리와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은 실패도 많이 했고 또 실수도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이 야곱의 노년을 보면은 처음에 젊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아주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그 일대기를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평안함이 그 속에 묻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작지만은 작은 소리지만은 큰 소리로 들려오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게 되고 왜 우리가 어제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잘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회개하고 돼지가 그 구름통에 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들어가죠. 개가 토해내었던 것을 다시금 주워 먹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나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래도 용기가 생겨집니다. 야곱이 잘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천천히 따져보면은 야곱의 삶은 정말로 사기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산 사람이었죠. 그가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는 주시는데 그의 삶은 전혀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사람들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눈에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과 싸우게 되면 그러면 아마 그 존재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면에서 제일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괴롭고 그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죠. 문제가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로 불거지는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나한테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그 육신의 기질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야곱은 어렵게 어렵게 갔습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큰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속에 자신을 집어 던져 넣어서 그곳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야곱의 성품이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형이 아버지에게, 이 에서가 이삭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것, 그것이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형의 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형의 평가대로 야곱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이런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갑니다. 야곱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험악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라아는요, 행복하지 못하다, 매우 나쁘다, 그리고 고통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고통을 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좋지 못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시간들을 내가 보내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아왔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쁘기보다는 스스로의 그 기질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지내도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전도사님 인도할 때 보니까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죠. 기뻐하기로 결심했다. 야곱은 스스로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았죠. 그의 성향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담 아람에서의 20년간 살았던 사건,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그 사건, 그리고 요셉의 실종 사건,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세 가지 사건, 힘들고 어려운 이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전부 다 야곱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만들지 않아도 될 사건을 야곱의 성향이 그래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바단 아람에 도망가서 잠시 있을 거라고 도망을 가서는데 20년간 지냈죠.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사기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흉내를 내면서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좋은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형과 원수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의 성품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속여서 빼앗았죠. 그러니 그가 당했던 20년의 그 고통 세월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야기했던 것입니다. 딸 디나 사건, 물론 급간을 한 이것은 문제지만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야곱에게서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동생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죽이려고 찾아왔었죠. 8천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만나러 나오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 에스가요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동생을 참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아, 나랑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아버지께 인사하고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근데 야곱이요 그때도 거짓말을 합니다. 곧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나 야곱은요 그때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방향을 틀어서 갑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집을 지었습니다. 텐트를 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짓기 전에 그가 해야 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나갈 때에 베델에서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을 보내어놓고 천천히 따라간다고 약속은 해놓고 그냥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기나 사건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잔머리를 너무나 많이 굴렸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기나 사건이 이 야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요셉의 실종 사건이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나중에도 그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야곱의 가슴을 찢어놓은 이 사건, 이 사건은요 야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었죠. 그래서 10명의 형들, 11명의 형제들에게 얇은 옷을 입혀놓고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요셉 왕따 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모릅니다. 편애를 하면요 나머지 형제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아이 왕따 시켜버리고 힘들어지 살아가기 힘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를 바로 아버지 야곱이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팔려갔죠. 요셉이 그 잔머리 굴리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실수투성이고 쉽게 넘어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야곱의 그 모습은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행복해하지도 않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내일 걱정 끌어당겨서 함께하고 있고 내 성품 때문에 스스로 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괴로워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이를 저질러 놓고 주워 담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 욕망, 간사함 이와 같은 것들이 고통을 많이 불러왔죠. 야곱의 인생을 뜯어보면 우리 인생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나중에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지만은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는 참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는 너무나도 멋진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변화가 되지 않는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나도 변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 처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나고, 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성품 자체가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죠. 이삭은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팔을 묶어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러면요, 김덕현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 밀치고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소리 있는 대로 지르면서 아버지 사람이냐고, 아버지 미쳤냐고, 뭐하는 거냐고 막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뗄감은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요 아버지 밀쳐내지 않고 백세 넘은 그 아버지를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곱, 이 이삭은 싸우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중에 우물 사건 일어나죠. 그때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물러나죠. 성품 자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는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 잡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승부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일들에 있어서 이 야곱은요 지면은 안 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나쁜 방법을 동원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나만 이기면 되고 나만 성취하면 되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밟고 일어서는 성품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몹시 힘든 성품에서 야곱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모가나 있었던 성품들이요 하나씩 다 변화가 되어서 결국 황혼이 되어서는 성화가 되었습니다. 늘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온화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갔죠. 사실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성품이 바뀌어져 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안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그의 성품이 해처럼 빛나는 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임종 때에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인생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없으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열매를 지금 야곱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목에 달려있는 메달, 그 메달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 메달은요 이 운동선수가 날마다 날마다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해왔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메달입니다. 지금 야곱의 목에 메여서서 해처럼 빛나고 있는 이 메달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피나는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싸움이 있지 않는 한 그 모가 나 있는 성품은요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싸우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과 더불어서 싸워라. 너의 모난 부분을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싸우라.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한쪽 귀로 듣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자기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변화가 되어가라 그 말씀이죠. 그는 늙어서, 야곱은 늙어서 늙어가니까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그러나 그의 영혼의 눈은요 점점 밝아졌습니다. 야곱도 늙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누가 와 있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받으러 왔죠.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들이 누구냐 그럽니다.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그를 내게로 이끌어오라.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요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앞에 손자를 앉혔습니다. 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 차자를 앉혔습니다. 이렇게 손만 올리면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주들 머리 위에 할아버지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에 보이지 않는 야곱이요 이렇게 올리지 않고 손을 어긋맞게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손을 바로 하셔서 장자 위에 오른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야곱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나도 안다. 지금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알고 제대로 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남쪽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은 영적인 눈은 밝아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크게 하시고 누구를 더 축복하실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야곱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눈이 해처럼 밝아져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거꾸로였습니다. 그도 나이를 먹을수록 눈이 어두워졌었죠.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장자로 세우라고 장자의 축복권을 주라고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에스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좋은 성품에서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했고 야곱은 힘든 성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정반대가 되었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있죠. 장자 르우벤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섰도다 하면서 르우벤을 장자에서 빼버립니다. 장자에서 빼버리고 대신 유다를 장자로 세우게 되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누이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단에 대해서도 저주를 하죠. 이건 축복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의 눈에 열두 지파의 먼 미래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요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유다 자손에게서 왕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정변이 일어나면서 계속 엉뚱한 사람들이 왕이 되지만은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자손이 끝까지 왕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야곱이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즉 메시아가 올 것까지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야곱이요 정말로 많이 변화가 되어서 메시아 예언, 수천 년 뒤에 오게 될 메시아까지도 보게 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마지막에 노년에는 가슴에 못으로 박혀있던 요셉도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 모난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어지고 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갈수록 눈이 밝아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살펴볼 때에 야곱이 정말로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는 수많이 부딪히고 수많은 역경을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매도 맞기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그럴수록 이 야곱이 했던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살짝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으로 더 달라붙었습니다. 잘한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의 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잘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최악의 반열에서 최고의 반열에까지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야봉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골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했지만은 그는 천사와 씨름하던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씨름하다가 뼈가 부러지면요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져 버리면은 막 나뒹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당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 가십시오. 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요 두 손을 들 정도였으면 그 정도로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살짝 달라붙어서 안 떨어졌습니다. 절대로 못 보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께 일단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많이 있죠. 그러나 오죽이니 떠주기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이렇게 축복을 해주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가지고 저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머리 뒤밀고 있는 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달라붙으면 많이 달라붙을수록 많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죠. 야곱의 노년이 되었을 때는요, 보통 야곱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가 노년에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게 요셉을 축복할 때 한 말인데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즉 나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야곱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이 너에게 축복해주는 이것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도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내 선조의 축복이 뭡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보다도 더 크고 이삭의 비로소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이다. 이 교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축복이 내 선조 조부 아버지의 축복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죠.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 다 죽어가던 이 야곱이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그 지팡이를 꾹 짚고 거기에서 힘들게 힘들게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서 힘들게 힘들게 죽어가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팡이는요, 야곱의 평생 야곱과 함께 했던 야곱을 상징해 주는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양을 보호해 주고 양을 인도해 주고 인도해 가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구출해 주는 그런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고개를 숙여서 경비하는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평생 내가 천방지축으로 경거망동해 하면서 다닌 그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절로 그는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길 잃은 양이었는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군요.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그의 신앙의 고백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호흡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과를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바단 아람에서 도망을 칠 때 죽을 뻔했죠. 외삼촌이 병사들을 이끌고 7일간 쫓아왔습니다. 분노하면서 쫓아온 것이죠.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네 내 딸과 재물들은 다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잘못한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 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평안하게 돌려보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삼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손을 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잘한 것도 없지만은 보호를 해주셨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또 죽을 뻔했었습니다. 형 에서가 8,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20년 전에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환대하게 하셨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디나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과 레비가 칼을 차고 세겜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들고 일어나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무서움을 주어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셨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죽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그런 인생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평생 함께 지내왔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찌 야곱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날마다 우리는 진보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닮아있다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도 나는 나의 무난 성품과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의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기고 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